자, 오늘도 171회 꼴통쇼 여러분과 함께 또 신나게 이끌어가고 있는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소통 테이너 오종철입니다. 어서 오세요. 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욕으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욕 테라피스트, 세계 최초 욕 테라피스트 조광래 이명석입니다.
어서 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정의를 되찾은 날, 또 이렇게 많은 또 우리 꼴통 챌린저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잔뜩 찾아주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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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꼴통쇼도 이제 지난번 저희 약속해드렸던 것처럼 앵콜로.
앵콜입니다.
제가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저희 꼴통쇼를 50만 명이 듣거든요.
맞습니다.
저희들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락 오신 분들이 너무 재밌었다고. 네. 이분들 빨리 모시라고. 원래는 이제 특집하면 한 1년 후에 모시는데요. 네. 이렇게 또 바로 2주 만에. 네. 아, 너무 인기가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뭐 여러분들 보시면 아, 그냥 뭐 섭외가 안 되나 보다. 네. 이런 얘기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뒤에 줄 서 있는 게스트 분들이 엄청 늘려 계세요. 네. 그런데도 이분들을 네. 여러분들의 요청사항이 너무 세서 네. 바로 앞으로 또 땡겨서
네. 이렇게 특별 전형이라고 표현하죠.
자, 이분들 모시기 전에 우리 지금 함께 도와주고 계시는 우리 협찬사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헤어.
와! 머리를 준호!
준호. 그리고 조스 떡볶이.
떡볶이는 조스!
바르다 김선생.
와!
이제 목욕은 이걸로 하세요. 러쉬.
러쉬.
자, 이제 치킨은 바른 치킨. 네. 자, 그리고 게임은 4시 33분. 와!
대박나세요.
대박나세요. 아, 또 저희 또 요청에 또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와주셨어요. 아, 대전에서 새아이 엄마를.
네. 새아이
엄마를. 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쁜 분이 또 네. 오늘 저희를 또 찾아주셨습니다. 나는 마트 대신 부동산에 간다. 김유라 마스터. 여러분 그 박수로 맞아주세요.
꼴통쇼에서 저는 진정성을 발견했어요. 이 꼴통쇼의 존재 이유. 그 좋은 것을 나누기 위함.
와, 진짜 좋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터득한 노하우를 이렇게 공유 잘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왜 우리 김유라님을 이렇게 당연하게 공유해 주시고 그런 마음은 어떻게 시작되신 거예요?
아, 저는 사실 제가 책을 읽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맞아요. 지난번 네. 방송 들으시면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 저자들한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책을 써줬잖아요.
네. 그렇죠.
그분들이 책을 써주지 않았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겠죠. 그 사람이 책으로 그 노하우를 오픈하지 않았다면
네.
자기만 알고 있었다면
네.
이영석 대표님도 총각내 야채가게로 사업을 어떻게 성공하는지 장사 수업 책도 쓰시고 하셔서 죄송해요. 추했나봐요. 섹시하라고 입었는데?
관객들이 보기 싫었나봐요.
불편해하시니까.
가려달라고 요청을
장사의 노하우를 알려면 어떻게 성공한 사람들의 그 스토리를 얻어야 되는데요. 만날 수가 없어요. 부자들이 나를 만나주지 않고 투자 전문가가 나를 만나주지 않고 장사로 성공한 CEO가 나를 만나지 않지만 우리가 책을 통해서 그 모든 노하우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성공하신 분이 회장님도 책을 쓰시고 사장님도 책을 쓰시고 우리가 회장님 사장님 어디서 만나냐고요.
맞아요.
일가친척 중에 한 명도 없어요. 서울대 나온 사람이 서울대 나온 노하우를 쓰고 물론 그 실행이 안 되지만 어쨌든 우리는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너무 감사했고 내가 나중에 뭔가 조금 잘 되면은 나보다 좀 힘든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희망을 주는 책을 쓰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고 다행히 이제 읽어주시는 분들이 그 마음을 전달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죠.
그럼 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직접 썼잖아요.
예, 본인이 노하우를 알려줬는데 이제 뭐 이렇게 메일도 오시고 뭐 선물도 오시고 편지도 올 텐데 제일 기억에 남는 메일이나 뭐 이렇게 글이 어떤 거 있었어요? 아,
특별히 기억 남는 분이 계셨어요. 대학생이었어요. 남자 대학생.
네.
자기는 저 같은 여자랑 너무 사귀고 싶대요.
이유가?
이유가 돈이 많아서.
그러니까 제가 가진 어떤 생각이나 마인드가 너무 건전하고 진취적이고 경제 합리적이고.
아니 얼굴을 안 봤구나. 아 지금 책만 읽었어.
이런 되게 좋아. 그 연상되는 이미지가 있어.
이런 느낌은 좋잖아.
그치.
김순자 이런 분.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면 저 같은 여자를 만날 수 있냐고 질문을 주셨어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뭐라고. 그래서 남편이 막 자랑을 했어요. 남편이 되게 무시하더라고요.
너 남편이 왜 무시했냐고.
너랑 안 살아봐서 그래.
속으로 얘기할 거야. 너도 살아봐라 이 새끼야. 내 마음 알 거야. 그랬는데.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조언을 해줬어요.
뭐라고 했어요?
나 같은 여자를 만나려면 나 같은 여자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남자가 먼저 되라고.
그럼 나 같은 여자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에요?
이거 참고하신 거예요?
네,
참고하신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세 가지 말했어요. 나 같은 여자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남자. 첫 번째.
뇌생남.
뇌생남. 뇌근생이 대한 남자.
그걸 어떻게 알아요?
대화를 보면 알아요.
아, 예를 들면 어떻게?
이게 말에 기품이 있고 네. 아까 말에 에너지가 있고 네. 힘 있고 긍정적이고 네. 자신감 있고 못생겼어도 돼요. 남자는 자신감이 있으면 돼요. 네. 근데 막 잘생겼는데 막 목소리도 작고요. 네. 아 나는 그거 못할 것 같아. 그거 불안하지 않아? 네. 그거 위험한 거 아니야? 맨 이런 사람들은 네. 매력이 없어요. 좀 그런
첫 번째에서 뇌생남.
뇌생남.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긍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
네. 할 수 있어. 네. 잘할 수 있어. 하면 될 거야. 네. 노력해봐야지.
또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는 능력. 남자는 능력이에요.
없다 없어. 씨. 어? 능력 좋고 내가 섹시하고 자신감 있고 긍정적이고. 그런 남자는 김유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남자는 나를 네, 만나지 않는다. 네,
제가 냉철하게 말씀드리고.
왜 나를 만나?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정말 재밌는 사실은요. 네. 그분이 몇 달 후에 그런 여자를 만났대요. 저한테 저 네, 자기 그런 여자를 발견해서 썸을 타고 있대요. 아직 네. 사귀자는 말은 안 했는데 썸을 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너무 들이대지 말고 밀당을 좀 하라고. 좋다고 너무 이렇게 막 좋아 나 너한테 뿅 갔어 너 내 스타일이야 이렇게 하면 좀 여자들은 네. 좀 약간 그럴 수 있으니까 네. 좋은 척 안 좋은 척 긴가 민가를 좀 하면서 이렇게 내색남과 긍정적인가 이런 자기의 그런 자신감을 좀 보여주면서 곁에 항상 머무르라 그랬어요. 그 연락이 없어 이제 잘 된 것 같아요.
네.
그 이후에 알았다고.
우리가 집을 살 때도 사실은 좋은 물건은 우리가 값을 더 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밀당은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자, 집을 살 때요 밀당은 기본이에요. 이게 만약에 천 원에 팔아요. 근데 여러분이 밀당 안 하고 바로 오케이 천 원 좋아요 살게요. 그럼 상대방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내가 싸게 팔았나? 1,100원 부를 걸 그랬나? 너랑 안 깎네? 저는 무조건 이 가격이 너무 마음에 들어도 뻥을 쳐요. 너무 비싸다고. 마음은요 너무 싸. 막 너무 가치 있고 이거 사면 너무 A급이고 이거 사면 나중에 막 돈이 될 것 같지만 숨기고 아 이거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집값이 떨어질지 오르질지도 모르고 이거 이 가격을 주고 사기 좀 그런데요. 뭐 곰팡이가 있어요. 500 깎아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냥 질르는 거죠. 상대방이 고민해보는 거야. 내가 비싸게 팔았나? 그래. 그래서 지금까지 집에 안 나간 거야.
그냥 다시 남녀 관계더라면 남자들도 야 너 말고도 여자 많아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네.
막 집도 마찬가지예요. 살려고 하면 막 팔리고 뭐 갈 가면 없고 그럼 막 더 갖고 싶어 미치고요. 집에 갔는데요 열채가 막 있어요. 집 매물이 그럼 이상하게 안 갖고 싶어요. 싶지. 이상하게.
맞아.
뭐 그런
그러면 이제 여기 오르신 청취자나 또 방청객들이 궁금한 건 내가 정말 천만 원 가지고도 집을 살 수 있는지 그런 다시 가장 우리가 수학을 풀려면 산수를 먼저 공부하는 것처럼 사실 그런 거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좋은 물건 뭐 싸게 사는 건 나도 알겠는데 그러면 나 천만 원이 없어. 그럼 천만 원 만들 테니까 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처음부터 부동산을 시작해야 되는지 좀 가장 기초적인 거 좀 알려주세요.
거의 대부분이 천만 원 정도는 사회생활 하시면 있죠. 다 있어요. 네. 자 그럼 우리가 천만 원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을 찾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죠.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모든 원리는요, 수요와 공급 요걸로 돌아가요. 돈에 대한 거는. 네. 수요가 많으면 비싸지고, 네. 공급이 적으면 비싸지고, 네. 수요가 없는데 공급이 대빵 많으면 싸지고, 그냥 네. 그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이 1,000만 원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네. 1,000만 원으로 투자하는 투자처를 찾기는 쉽지는 않아요. 네. 반대로 1억 있으신 분 하면은 손이 적게 들어가겠죠. 현금 네. 1억. 그러면 현금 1억으로 투자할 때는 많아요. 그냥 그렇게 투자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내가 작은 금액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면 네. 10배, 20배로 노력하셔야 돼요. 부동산 남들 10번 갈 때 나는 100번 가야 돼요.
그러면 1,000만 원으로 이제 20번, 30번, 100번 가는 건 알겠는데 제일 처음에 보통 살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거예요?
그럼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네. 자, 1,000만 원이라는 돈은요, 이제 보통 우리 계약금은 10%를 지불하죠. 네. 1억짜리 집에 10%는 1,000만 원이에요. 여러분이 1,000만 원 있으시다면 1억 이하짜리 집을, 전국에 있는 집을 찾아보셔야 돼요.
1억 이하짜리.
1억 이하. 서울에는 없겠죠.
만약에 1,000만 원이 있다면 서울 네. 쪽은 좀
뭐 빌라, 반지하
반지하나
작은 것만 네. 가능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거의 제가 알기로 서울에는 1억 이하짜리는 없고 바깥으로 이제 나가면서 1억짜리를 만약 여러분이 전세를 9,000만 원에 놓을 수 있다면 1,000만 원에 투자 가능하겠죠. 취득세는 카드로 긁고. 취득세 따로 내야 되잖아요.
아, 취득세 카드가
돼요. 제가 돈이 없어서 카드로 제 책에 나와요. 제가 카드로 긁었어요. 그리고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나냐면 취득세 집을 몇 채 사면요, 취득세가 1,000만 원이 훌쩍 넘어요. 과거에는 4.4%였어요. 그럼 1억짜리 집에 440이니까 4억짜리 집이 얼마예요? 그게 1,000몇백이죠. 그래서 집을 몇 채만 사도 금방 1,000만 원이 넘어가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제가. 남편 월급으로 빠듯하게 투자를 하는데 취득세 내려고 보니까 돈이 없어서 카드 한도를 늘려달라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제가 막 화냈어요. 내가 지금 국가에 세금을 내는데 이걸로 집을 사서 집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 자동차 살 때는 할부를 해주고 감가상각이 일어나는 쓸모없는 자동차, 폐차되면 끝인 자동차는
가격 뚝 떨어져.
그건 왜 해주고, 난 집이라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부동산을 샀는데 왜 안 해주냐고. 불합리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냥 방침이 그렇대요.
그럼 박수 쳐주려고 그러는데.
저도 그것도 저도 올려줄 줄 알고 기대를 했어. 당연히 올려주겠지. 차도 올려주는데 내가 집을 몇 억치를 사도.
논리적으로 빠져보면 그 말이 맞는데.
그렇죠.
왜 그게 안 되지? 그래서 안 됐어요?
안 돼서 난리 났어. 또 돈 빌리고 막. 그 세금 낼 돈이 없으니까. 갑자기 왜 이 얘기로 빠졌죠?
아니요, 네. 궁금한 거 좀
아직 취득세 약간의 1,000만 원에서
그래서 어쨌든 1,000만 원을 여러분이 사시려면 취득세가 이제 또 들어가니까 그거는 일단 카드를 긁으세요. 근데 다음 달에 내면 되잖아. 네. 1,000만 원밖에 없으면 그렇게 해서 1억짜리 집을 9천에 사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1억짜리 집을요 대출이 70%가 나와요. 최대 한도로. 그럼 7,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요. 그럼 나머지 보증금을 2천에 20, 2천에 25 이렇게 하면은 내 돈이
2천이.
네. 근데 보증금 들어오는 날짜와 내가 잔금 치는 날짜를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맞추는 방법은 간단해요. 오케이. 이 지역이 학교가 많은 지역이냐? 그럼 언제 이사를 하면 좋을까요?
겨울에.
겨울방학이 최고 좋죠. 언제? 봄방학 2월 말. 그때 애들 학교랑 유치원이랑 다 옮겨가거든요. 그날로 맞춰요. 3월만 넘어가도 이사를 안 해, 사람들이. 들고 날고가 해야 되는데 애들 학교 때문에 안 가요. 심지어는 대치동은 어떤지 아세요? 시험 기간에 인테리어 이사 금지래요. 시험 기간.
시험 기간은
애들 공부해야 되는데 시끄러우니까 이사와 인테리어는 금지. 아파트 자체에서. 그러니까 학군 수요 있는 데는 무조건 방학. 자, 그다음 내가 투자하는 집이 신혼부부가 아주 좋아하는 집이다.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동네다. 그럼 언제가 좋을까요? 봄 가을.
봄 가을.
봄 가을도 요즘은 빨리 살아요. 그러니까 3월에 결혼하면 1월에 집을 구하고 4월에 결혼을 하면 2월에 집을 구하죠. 신혼집도 꾸미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시즌이 2월 말이에요. 2월 말에는 신혼부부도 이사를 하고 학부모도 이사를 하고 이사가 많아요.
그래서 2월 말이 이사에 있어서는 완전 극성수기겠네요.
그쵸. 아이 키우시니까 뭐 아시잖아요. 전학을 가기가 좀 그렇으니까 그때 가장 많이 이사하죠. 그리고 그 다음 타이밍은 8월도 이제 이사를 많이 해요.
8월?
8월도 여름방학. 아이들 여름방학, 그 다음에 또 가을에 결혼하시는 분, 9월, 10월에 결혼하시는 분들. 예, 또 그때 집을 같이 구해요. 저는 항상 거의 패턴이 그래요. 한 5월쯤에 집을 사서 8월에 잔금을 맞춰놔요. 그리고 세입자를 찾고요. 한 10월, 11월부터 움직여요. 자, 제가 10월, 11월에 움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몰라요.
11월에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가장 큰, 중요한.
크리스마스.
11월.
11월? 11월에 수능!
맞아요. 수능 전에 이사하시는 분, 애기 공부하는데.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없죠. 수능 시즌에 이사하시는 분.
없어요.
없죠. 아무도 이사를 안 해요. 그래서 수능 전에 저는 집을 보러 다녀요. 사람들 다 이제 공부하느라 집중할 때. 그 이제 그런 데 가서 미리 계약을 하고 잔금 언제? 2월 말.
까지.
자, 수능이 끝나면 이제 엄마들이 아 이제 수능도 끝났다 이러고 이제 아 뭐 전세 만기됐네. 이제 다음엔 어디로 이사 갈까? 우리의 대학 어디 쓰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때 이제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11월 지나고 기말고사 끝나고 하면 12월쯤 되면 이제 집을 구하러 다녀요. 정신을 조금 차리고 애기 이제 시험 기간 끝났으니까 저는 그것보다 한 발 빠르게 10월, 11월에 움직여서 2월 잔금.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그럼 내가 조금 몇백이라도 싸게 사요, 최소.
그렇죠. 그 지역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그런 생활 주기를 알고 있으면 그게 부동산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밖에 없다니까요. 집을 보러 다니는 수요가 많으면 집값이 오르고요. 전세를 보러 다니는 사람이 많으면 오르겠죠. 사람들이 안 보러 다닐 때 나는 보러 다니는 거예요.
그때는 싸니까.
네. 나밖에 안 보러 다녀요.